오늘 우리는 16절 한 절을 중심해서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이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16절 한 절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모든 경건의 지식이 다 담겨 있으며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람의 뇌리에 잘 박히도록 해야 하는 핵심 복음 진리이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리적이고 특수한 기독교의 진리이며 진정한 기독교를 만드는 핵심이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진리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진리는 반석과 같은 기독교의 기초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16절은 한 절에 불과할지라도 복음과 교회의 생명과 같은 진리를 잘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이다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중요한 그 교훈을 요약해 두었는데, 그 솔라 피데 혹은 솔라 그라치아라고 말할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해서 이렇게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이 16절 한 절에 혹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네.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예.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 16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21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전체를 지배하는, 그리고 특별히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잘 소개하는 핵심적인 단어, 그게 뭐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 그죠? 의롭다 하심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의롭다 하심 혹은 의롭다 여김받게 하심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바르다, 참되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참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옳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참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의로운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너는 참 바르다, 너는 참 옳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 내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다 기울어지는 대상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 거룩된 방식의 의롭다 하심, 그게 뭐지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율법의 행위라 함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여러분과 저의 말로 고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많은 좋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공로와 행위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경향, 도덕과 윤리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향이 이 땅의 종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종교는 불교나 모슬렘이나 하나같이 이런 형태의 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구원 체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선을 하고 덕을 많이 끼치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른 관계에 데려가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바르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보편성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16절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왜 그렇지요? 16절 제일 뒤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사람을 정말 바르게 보고 사람의 본체와 사람의 핵심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체계와 다르게 성경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모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육체는 한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도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도덕을 따라 살고 윤리적으로 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단호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임해 간 남서울교회 강남에 있는, 그리고 참 사람들이 참 나이스합니다. 상식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를 하면 귀를 담아서 들어서 꼭 그렇게 하려고 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가서 자주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국가 대표급 죄인들이지요. 제가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제가 죄인이란 말도 인정하지만 국가대표급은 조금 너무 지나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두 주 전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컨펌해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있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궂은 날에 참 길을 건너오고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너무 벅차고 너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또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됩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사귀고 만나고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도모와 우리의 행실과 성품이 정말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더 좋아하고 말씀을 그렇게 배워도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자극되는 순간에 죄를 선택하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우리의 이 부패와 악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윤리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참 그 군부가 독재하던 그 불의한 시대에 정치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 조국에 대한 부담이 늘 있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인 조국 이런 거 좀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설교할 때 한 번 안산동산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부 이제 갓 올라온 그 신참내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을 저렇게 괴롭히는 조국교회 무슨 동에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만큼 모르고 안 쓰는 거죠. 그죠? 늘 그 조국 사회를 안고 이고 업고 끝없이 나름대로 아무 소용도 없으면서도 아무 보탬도 못 되면서도 어쩌면 이 조국의 아픔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늘 고민하면서 젊은 세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입에 그 단어들이 잘 떠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조국을 안고 업고 이고 사는 저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고생 많았다,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이거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제 집사람을 붙여주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건 참 쉬웠구나. 막연한, 아무 구체적인 관계도 없는 막연한 대상인 조국을 사랑하는 건 참 쉬웠는데 한 사람 그렇게 뽑고 뽑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줘도 되겠다 생각하고 한 사람 뽑아서 가정을 일구고 살아보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얼마나 결격 사유가 많은, 다 고장나고 깨뜨려지고 망가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정말 다 망가진 제 자신을 보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사람을 이렇게 책임 있게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르고 참되게 아끼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할 만큼 다 망가진 제 자신을 보면서 아무 주저 없이 그저 이렇게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드는, 하나님 앞에 뜨뜻하게 서려고 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덕을 쌓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육체의 본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행함으로 공로를 쌓고 행위를 가지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공로나 자격이나 덕이나 윤리나 도덕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병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되 믿음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노력만 하고 결심만 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십니까? 다 망가지고 깨뜨려져서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체이고 죄가 와서 우리를 깨뜨려 놓은 질고와 고통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과 공로와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단어일 텐데요, 오늘 조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동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을 정의하려고 잘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저는 조국교회에 몸을 담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믿어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을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기독교는 실패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조국교회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믿는 어리석은 종교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 해석하고 다름을 구별해낼 수 있지요? 그지요?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지요? 믿음이 근원이 되고 믿음이 자격이 되고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통로요,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는 근원이고 조건이고 자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조건이고 근원이고 자격이지요. 그리고 그 귀한 근원으로부터 우리 개개인의 삶 속으로 전달되고 우리 개개인이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샘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죄송합니다. 통로와 도구가 믿음이지요. 믿음. 그래서 믿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어야 하지요. 그래야 그 근원이, 샘에 있는 그 귀한 물이 나의 것으로, 객관적으로 그곳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 귀한 샘이 나에게 전달되고 누려지기 때문에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선교단체와 조국교회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빌리비즘처럼 변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을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던 시대 배경 안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세상에 있는 종교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복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이 무지함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인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빌리비즘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새로워져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눈 열어주심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의지가 되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여겨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바깥으로 표현하고 증거되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확실한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속은 어떻든지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귀한 진리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대로 믿는다고 말만 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지금 영접하셔 영접하시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디를 가면 꼭 믿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금 영접하라고 촉구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당장에 말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결단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를 따라 반응해야 하지만 전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만 동의하면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런 무당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하나님과 구주의 그 귀한 행하심의 근거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함으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이지요. 그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 공부한 것처럼 believe 혹은 believe in이라는 이 동사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지요?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요? 네. 여러분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되죠. 그죠? 믿는다 할 때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구주를 믿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상에 있어서 중요한 왜곡이 있는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겨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자기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하는 것이 주를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들고 사람에 대한 신화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오늘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경향성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는 경향성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한 번씩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믿었던 목사들이 넘어지고 믿었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보면서 저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분, 저하고 30년 직입니다. 저를 지도하셨고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30년 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보고 기대하고 그분을 믿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 생애는 저는 젊은 나이에 생애적인 선생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정치가로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던 저에게 아무 준비 없이 목회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을 때 저에게 너무 귀한 영적인 선생이 우연히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라고, 저는 그분의 책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영광과 존귀, 교회의 아름다움과 복됨,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구주의 아름다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 귀한 선배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광들을 다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책이란 책은 안 읽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샅샅이 찾아서 다 읽고 영국 가서 그분의 책들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도 제가 그분을 좋아하니까 많은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주니어,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 밑에 와 있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분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선생님은 저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자기 아래 두지 않으시고 저를 구주께 데려갔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를 사랑하고 나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사람 밑에 이름 갖다 대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그분은 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줬어요. 저는 그 귀한 선생을 통해서 켈빈을 만나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자취들을 밟아가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 분들인지 보고 감사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제 자신을 켈빈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 밑에 저를 놓고 사람의 이름으로 저를 부르고 저를 생각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내 전 생애를 들여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군지 알았는데 왜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사람 밑에 이름 더 이상 두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대상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이 얄팍한 영성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니 구주이시고 구주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선명합니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신뢰한다고 소위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면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인생은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인생을 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믿음 속에 들어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선명해야 될 뿐 아니라 내용이 선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이지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리와 이론이 있지만 그 모든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순간에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적인 방법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소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의의를 열어주시는데 그 의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그 귀한 생명을 죽을 때까지 구주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조국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내용이 너무 빈약해져 있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구주가 하신 그 귀한 일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앞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생에 질고와 아픔이 있고 때로 어떤 질고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때때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삽니까?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질고와 고난을 목전에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한두 번은 꼭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던 그 20대에 저도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20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실험했던 유일한 시편이 23편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후 좌우 앞뒤 어디를 봐도 사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아픈 시절을 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넘어지고 상하고 질고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인 복음이 그 삶을 해석해주고 그 삶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 눈물과 좌절과 질고가 가득한 이 인생길을 복음이 눈을 열어서 다르게 재해석해내는, 믿음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이 귀한 역할이 너무너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저 남들 좋을 때 좋고 다 남들처럼 형통하고 잘되고 쉽고 예수 믿었더니 복받고 내 자식 잘되고 나 잘되고 내 남편 잘되고 나도 잘되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열어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열어도 성도와 고난이라는 주제 빼고는 읽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이라는 주제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도 고난의 신학을 다 잃어버리고 형통과 잘됨과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 단축되는 어떤 성공의 길, 전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말 이렇게 아프고 눈물 흘리고 상해 있는 이웃들을 만지게 만드는 핵심 중에 하나인 고난의 신학을 오늘 조국 교회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시는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가적으로 시작하는 시가 중간쯤 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인생의 고통과 질고를 다루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도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쏟아 놓았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1절에서 모두에서 고백한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잔이 넘치는 그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질고와 아픔이 현전하게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밀려오고 있는 그 생의 사망의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과 비웃음을 다 당하고 있었던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생을 증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생을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봅니까?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서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고통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도 구주를 인정하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바뀔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넘어지기도 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삶을 재해석해내고 견뎌냈던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 잔이 넘치도록 부요한 은혜와 영광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부요하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런 영광이 이 땅을 사는 이 질그릇 쪼가리같이 깨어지기 쉽고 가치롭지 못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처음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지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짧게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뭐라고 말하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용서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가지 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여김 받는다. 마치 우리가 무슨 덕을 쌓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뭔가 하나님의 기준을 다 충족시킨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데, 이렇게 우리 속에 많은 한계들을 보고 있는데, 죄를 더 좋아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많은 한계와 모순들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가 아니고 공로나 자격으로가 아니고 선한 행실이나 여러분과 제가 이룬 어떤 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할 때, 율법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정죄할 때, 온 조국 사회가 우리를 일어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조국 사회를 향해서 오늘 조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울 뿐이에요. 한마디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같이 자격 없고 병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가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하시고 아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사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의 끄리낌과 주저함도 없이 마치 많은 덕을 세우고 의의를 세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빨 다 깨어진 질그릇 쪼가리 같은, 금가고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 쪼가리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붙들고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대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기에 하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영광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고, 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조국교회가 체질이 새로워지는, 체질이 변화되는 새날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그 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조국교회가 그 은혜 때문에 새로움을 덧입는 너무나 복된 새날을 주실 그 은혜를 꼭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구주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복된 은혜의 자리 담대히 들어왔습니다. 주님, 자격 없지만,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자주 넘어졌지만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의 선교라는 너무나 중차대한 부름을 받고 있는 조국 교회가 꼭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고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시간 되시는 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